실리콘밸리 직장인의 꽃은 개발자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입김도 제일 세고 연봉도 제일 높은 사람들은 개발자입니다. 엔비디아나 메타나 구글 모두 창업자들도 다 개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진짜 어떻고 돈은 진짜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시면서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에 대한 유튜브 채널인 담낭이 채널도 운영하시는 담낭이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 커리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좋은 기회로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에 이직을 했고 현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AMD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다 합쳐서 이제 5년 넘었고 이제 6년차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만 빼고 다 다니셨네.
아, 그러니까.
다음은 엔비디아 하신 거네.
아, 네. 가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어떤지 또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연차별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발자 초년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자 초년생 하면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하는 개발자들도 있을 테고 또 많은 개발자들, 특히 한국분들 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개발자분들은 보통 석박사를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즘 실리콘밸리에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은 어떤지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특히 CS,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뭐 오퍼가 너무 많아서 골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뭐 대기업이나 빅테크라든지 그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근데 대한민국 대비해서 미국은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까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은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그 엔트리 레벨로 너무 힘들고 취업하기가 벽이 너무 높고 최소한 졸업 전에 실무 경험을 뭐 예를 들면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코업이라든지 최소 2, 3회 정도는 가지고 가야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할 때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턴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휴학을 하고 인턴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턴 잡 오퍼를 받기 위해서 300번 이력서를 제출한 끝에 인턴 오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컴퓨터 공학인데?
네.
와, 요즘은 또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상황이.
그 정도로 이제 요새는 사실 취업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인턴이랑 코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코업이 뭐예요?
인턴은 진짜 그 회사에 취업해서 일정 기간 일을 하는 거라고 하면 코업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턴 과정이나 아니면 코업 과정 이게 최소한 2, 3회는 있어야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거의 정설처럼 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아니 한국도 요즘 취업시장 보면은 경력 있는 신입만 뽑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중고 신입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미국도 다르지가 않네요. 네. 그것도 컴퓨터공학 출신들도 그 정도면은 다른 학과들은 더 심하다는 소리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요즘 한국 취업시장을 보면은 다들 대기업이나 이름 있는 기업만 가고 싶어 하고 좀 이름이 없는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해서 취업시장이 더 빡센 게 아니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미국도 그런가요?
한국에서 많은 취준생 분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미국도 사실은 첫 직장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빅테크를 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전략이 빅테크에서 인턴 오퍼를 받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 조금 네임밸류가 아래인 회사들에서 더 많은 인턴 경험을 쌓고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쯤에 다시 빅테크를 도전하는 이런 경우들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이제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럼 요즘 많이들 가고 싶어 하는 핫한 기업 하면은 뭐 뻔할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메타, 뭐 구글 아니면 떠오르는 뭐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AI 스타트업들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요즘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리콘밸리 가장 핫한 지금 키워드가 AI거든요. AI에 정말 피 튀기게 빅테크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역시 OpenAI랑 엔트로픽 이쪽이고 이런 OpenAI나 엔트로픽 같은 곳들이 AI 키워드를 타고서 많이 개발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또 보상이 보상이 또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OpenAI 이제 2-3년 차 된 주니어 개발자가 제가 지금 AMD에서 시니어 스태프급 엔지니어인데 연봉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히 이제 빅테크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저기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해서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있으니까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요새 최근에 몇 년 주식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거의 15배 넘었죠.
네. 5년 전 대비 15배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때 5년 전에 주식 보상 1억 받았으면은 그 첫 해 받은 것만 15억 됐다는 소리니까 엄청나죠 진짜.
네.
저도 17년 전 얘기지만 이제 구글 처음 들어가서 실리콘밸리 일하면서 주식 보상을 이제 매년 받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저도 그랬지만은 안 팔고 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때마다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 리스크를 헤지한다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옛날의 구글이나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오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위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모든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받을 때마다 팔고 이거를 잘 투자한 사람이 더 위너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단적인 예가 제 주변에 인텔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울상.
네. 인텔 다니신 분은 주식 보상 받으면 매년 팔아서 그걸로 딴 거를 샀어야 되죠.
저도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도 다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얼마를 버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제 대략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케이스별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죠.
회사별로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 동네는 사람별로도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개발자가 받는 보상 총 보상을 TC 토탈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셀러리 저희가 이제 흔히 받는 연봉이죠.
그쵸.
연봉이 있고 캐시 보너스 현금으로 받는 보너스 그리고 RSU라고 부르는 주식 보너스가 있는데 보통 이 베이스 셀러리 연봉이 엔트리 개발자 기준으로 하나로 1억 6천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캐시 보너스는 그것도 이제 회사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보통은 직급별로 퍼센테이지로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엔트리 개발자는 한 10%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600만 원, 2000만 원 사이 정도 될 거고 주식 보상도 1년에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억 정도
2억대 네. 초반 나오네요. 그 동네 물가가 비싸던 뭐 집값이 비싸던 다 알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2억 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실리콘밸리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이러니까 인도, 한국, 중국 많은 똑똑한 친구들이 특히 이제 개발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실리콘밸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많이 버는 대신에 또 많이 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엔트리 개발 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생활비가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집은 다 쉐어해서 쓰고 집에서 그냥 해먹고 하면은 한국이랑 생활비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엔트리 레벨, 주니어 레벨 개발자 친구들은 정말 많이 돈을 모으고 있고 특히 더 부러운 친구들은 이제 20대 중반쯤 돼서 결혼한 친구들, 개발자 부부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라서 애는 없지만 연봉을 둘이 합쳐서 받으니까 1년에 뭐 4, 5억씩 다박다박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많은 기업들이 회사에서 밥 주잖아요. 회사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조금 야근하면 저녁까지 먹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집만 쓸데없이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좋은데 안 살면은 집 눈높이 낮추면은 렌트 좀 싸게 하면은 그래도 살 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 한 김에 이어가면은 근데 이제 많은 특히 이제 한국 개발자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학사 졸업한 신입이 아니라 석박사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 하시고 빅테크로 들어가시는 한국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라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벌어요?
보통은 이제 박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박사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은 박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네. 박사는 보통은 회사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대충 한 6, 6, 7년 정도의 경력을 예.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박사 기간을 네. 보통은 5년 정도 하니까 네. 너는 산업 경력이 5년 정도 있구나라고 보통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프레시 닥터, 프레시 박사들이 바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160K, 베이스 셀러리는 뭐 2억 초반, 시니어 직급으로 입사하면 캐시 보너스가 한 15% 정도 될 거고요. 3천, 4천 되겠죠? 주식 보너스가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면 다 합치면은 3억 이상을 처음부터 버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 얘기잖아요. 그게 제가 실리콘밸리에 이제 취업했던 2000년대 후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도 실리콘밸리가 AI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만 2000년대 후반은 정말 실리콘밸리가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서 그때를 돌아보면은 이제 저는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들어갔잖아요. 저도 이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한 5, 6년 차 경력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경우였어요. 그때 보면은 제가 받았던 연봉은 말씀하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의 연봉보다는 낮았어요. 1억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주식을 저는 2억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받은 게 제가 4배가 높아요. 저는 개발자도 아니었는데 물론 제가 협상을 잘했어요. 주식 협상을. 그 차이가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은 현재 빅테크들은 그때는 빅테크가 아니었거든. 그때는 스몰테크였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한테 커리어를 걸어줘.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너한테 베팅을 해줄게. 그랬던 때고 지금은 이제 다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빅테크가 됐으니까 올라오는 애들이 줄을 쫙 서 있으니까 굳이 내가 주식 보상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은 주식 보상 수준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회사를 들어갈 때 어느 회사든 들어갈 때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그 들어갈 때 받은 게 나의 기준이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기준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빅테크를 들어간 사람들은 초반에 막 이제 뭐 1, 2억씩 주식 보상 받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시니어가 되고 디렉터가 되면은 그거 기반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요즘 들어간 분들은 내가 5천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가 시니어 되고 디렉터 되면 5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토탈 패키지가 점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레이오프를 통해서 낮추기도 하거든요. 입사하고 나서는 연봉 상승률이 사실은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이번에 연봉 인상 메일을 받았는데 네.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코비드 때 아마 많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2022년, 2021년, 2022년 이때 개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고 개발자 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당장 그 개발자들이 필요는 없는데 그 상태에서 더 연봉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대량 해고를 하고 원래 줬던 이 밴드를 낮춰서 또 대량 하이어를 하는 파이어 투 하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거든요. 최근에서는 메타가 이렇게 레이오프를 진행을 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주식보상 매년 2억씩 받고 들어오던 친구들이 이만큼 있는데 얘들은 여기서 못 깎어. 얘들을 쫙 잘라. 그 다음에 주식보상 5천 개발자분들을 쫙 뽑아.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돈이 많겠네.
인건비를 아끼고 그렇게 해도 메타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줄 섰기 때문에
개발자 공급은 계속 들어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인건비를 또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실리콘밸리에 계신 한국 개발자분들 좀 초점 맞춰보면은 한국 개발자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기 위한 루트는 가장 많은 거는 미국에서 석박사 하신고 들어가시는 경우겠죠? 유학을 통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보편화된 루트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특히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미국 내에서 잡을 구하는 경우인데 보통 이 루트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 학위를 하면 OPT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내가 워킹 비자가 없어도 영주권이 없어도 3년이란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잡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잡을 찾을 때 가장 힘든 게 워킹 비자, 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은 바로 이 권리를 갖기가 힘든데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면 이 OPT를 통해서 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많이 잡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OPT 제도가 개발자만 3년이에요. 맞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면 1년 줘요. 그 네. STEM이라고 하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요 4개 학과는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STEM이 잘 나가는지 알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 딴지 걸두고 있더라고요.
네, 네,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근데 담당이님은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유학 없이 바로 이직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어떻게 이직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연구실 선배의 추천을 통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을 한번 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면접을 봤는데 또 운이 좋게도 면접 결과가 좋아서 오퍼를 받게 됐고요.
그때 워킹 비자는 어떻게 그래요?
그 워킹 비자도 퀄컴이 다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저는 많이는 못 봤어요. 한국에서 네. 일하다가 바로 오신 분들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말 운의 영역이 또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미국 외 지역에 하이어링을 하는 걸 인터내셔널 하이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터내셔널 하이어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밖에 있는 엔지니어를 하이어링하려면 첫 번째로 아까 말한 워킹 비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워킹 비자를 지원해 준다는 건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돈을 지원해 줘도 비자를 받았다고 바로 미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간을 또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해 가면서 하이어링 하는 기회가 사실 흔하진 않거든요.
미국에도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내셔널 하이어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새 이제 반도체라든지 요새 핫한 AI 같은 분야에서 아, 미국 회사 입장에서 도저히 미국 내에서 이 분야의 엔지니어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미국 밖에서라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어떤 암묵적 합의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 인터내셔널 하이어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아까 이제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제 나중에 퀄컴에 입사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2022년에 퀄컴 오퍼를 받았는데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이때 그러니까 퀄컴이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는데 그때 애플이 샌디에고에 오피스를 지으면서 퀄컴 인력을 많이 데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의 본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인력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인력을 갑자기 한 번에 충당하기 힘드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인터내셔널 하이어링을 좀 허용하자 라는 내부적인 좀 정책이 있었고 그때 제가 운 좋게 또 면접을 보고 해서 오퍼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오게 된 거였죠. 네.
아, 뭐 운도 실력이죠. 근데 레퍼런스를 통해서 인터뷰 기회를 얻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내부의 직원이 추천을 해서 야, 이 사람 이 자리에 뽑으면 좋아라고 시스템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엔비디아 가고 싶다. 그럼 엔비디아 안에 있는 사람이 특정 자리에 나를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내부 시스템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부탁하실 때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은 그냥 나 추천해 주세요 부탁하지 말아요. 그 직원분이 내부 시스템에 나를 추천하려면은 추천 글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 쓰는 게 엄청 귀찮아요. 그거를 내가 써서 드려야 돼. 마치 제3자가 나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 글을 내가 다 써서 그러니까 귀찮은 일을 내가 다 한 다음에 보내드리면은 이 사람은 카피페이스 넣기만 하면 되거든. 네.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내가 누구를 리퍼를 해서 이 사람이 하여가 되면 내가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하이어링만 노리고 미국 취업을 하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NIW라는 영주권 제도거든요. 영주권의 일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보통은 워킹 비자나 영주권이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방식인데 NIW는 좀 특별한 게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이 정도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NIW를 미리 준비를 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네. 기준이 문서상으로 나온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거나 뭐 논문 수가 많거나 아니면 특허 수가 많거나 이런 수치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박사분들이 박사 과정 동안에 집필했던 이 논문들을 통해서 NIW를 많이 진행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NIW는 무조건 박사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학사나 석사여도 보통은 이제 기준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석사는 석사 후에 5년 정도 실무 경험 학사는 학사 후에 10년 정도 경험이 있으면 지원해 볼 수 있고 학사나 석사분들은 상대적으로 논문이나 특허 수가 좀 없을 테니까 대신에 그 현업 기간에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좀 아웃스탠딩한 결과물들을 추가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뭐 뉴스에 나왔다라든지 이런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아 너는 미국에 도움이 되겠다 인정을 받으면 이제 NIW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뭐 제가 보기에 이런 제도는 개발자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개발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가 그 외국계 기업 다니면 진짜 어떤지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한국분이 해외 취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유학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 지사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내부 트랜스퍼를 하는 거고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게 가장 깔끔한 정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취업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 들어서 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지만 네. 최근에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대한민국에서 박사하면서 대학원에서 좋은 논문을 쓰고 박사 졸업 전에 미국 회사 오퍼를 비자 지원까지 같이 받아서 네, 그렇게 오시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루트 특히 이제 개발자나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좀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자 그럼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차 사이 이때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 개발자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특히 한국분들 네. 담낭이님도 지금 여기 계신 케이스인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6년 차 고요. 네. 박사 경력까지 다 합하면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도 뭐 물론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 연봉이랑 받는 건 다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차 정도면 어느 정도 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되면 보통 베이스 셀러리가 2억 7천, 8천 네. 정도 될 거고 캐시 보너스는 20%에서 25% 사이 주식이 보통 1년에 6천만 원에서 뭐 1억 3천만 네.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받는 주식 보상 차이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사람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많이 받는 분은 2억도 받을 테고 적게 받는 분은 뭐 한 6천만 원 받을 테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엔트리나 주니어 레벨에서 시니어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포인트가 주식 보상이거든요 사실 베이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주식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차만별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직급부터 점점 이제 자산 형성을 해가는 시기인 그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위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이 베이스는 뭐 레벨 하나 올라가 봤자 많이 올라야 15% 정도 네. 오르는데 주식은 많이 오르면 두 배씩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VP까지 올라간 분들 보면은 베이스는 그냥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주식이 그냥 이만 포식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몸값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막 아까 우리 얘기한 서로 뺏어가려는 전쟁이 또 정말 활발한 게 이때 개발자들일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연차의 시니어 엔지니어들한테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링크드인에서 HR이라든지 리크루터들이 혹시 우리 회사 면접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정말 많이 올 때는 한 달에 막 10번 넘게 온 경우도 있고
참고로 미국 취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 꼭 쓰셔야 돼요. 여기서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네. 필수. 네. 이게 이제 좋은 게 사실은 아까 미키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들어와서 여기서 차곡차곡 연봉을 쌓아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시니어급 정도 돼서 이직을 통해서 또 이 TC를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에서 퀄컴으로 온 후에 퀄컴에서 AMD로 이직하면서 TC를 또 많이 올린 케이스였어요.
직급도 얼마나 올렸어요?
저는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70% 정도
와 올렸어요. 거의 두 배를 올리셨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일단 저는 샌디에고 지역에 있다가 산호세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이게 좀 퍼센테이지 차이가 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직급을 좀 좋게 받아서 그 직급 상승에 따른 이제 좀 상승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많이 올라갔다
아유 너무 좋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빅테크에서 빅테크로 가는 경우 있지만은 빅테크에서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가면은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식은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링크드인으로 면접 제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제안이 좀 많이 오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를 뽑아서 쓰기보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그치. 때문에 이제 많이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이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한국은 대기업이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스타트업은 지금 보상은 낮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대박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인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스타트업에서도 제공하는 베이스 셀러리가 빅테크 못지않게 맞춰서 준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퍼를 주지 않으면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놀랐던 게 면접 제안 같은 것들 보면서 베이스 셀러리를 이제 대략적인 수치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지금 받는 것보다 많이 받네. 많은 숫자네. 이런 숫자들을 말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주식 보상이 있을 텐데 주식 보상도 지금 수치로만 따지면 빅테크에서 받는 수치보다 더 많은 수치를 아마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야겠죠.
네. 네. 그렇지만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그쵸. 그리고 0이 될 수도 있는 그게
그렇죠. 네. IPO를 하지 못하면 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게 네. 가장 큰 차이인데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IPO를 하기만 하면 또 대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IPO만 되면은 뭐 거기서 뭐 몇십 배가 이상하지 않은 숫자가 네. 나오지만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결정. 특히 이제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는 네, 내가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업에서는 이만큼 주식 보상은 내가 개런티드가 됐는데 일로 가려면 이만큼을 주는데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2만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가장 부럽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개발자 모습이 개발자 맞벌이 부부신데 한 분은 빅테크에서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이 안정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치. 안정적으로 빅테크에 다니시면서 다른 한 분이 스타트업에서 또 미래를 또 도모하는
야 최고네.
정말 부럽더라고요.
한 사람이 기본을 깔아주고 한 네. 사람이 업사이드를 만들어주고 네. 실리콘밸리 개발자 맞벌이 부부는 진짜 좋네요.
네.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년차를 넘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십 단계를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통 레벨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년차 이상이면 레벨 7 이상 예, 레벨 8부터가 임원이에요. 그래서 레벨 8부터가 디렉터 이제 그 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글로 가면은 뭐 연봉이 얼마다라고 객관하기는 더 힘들어지겠죠. 워낙 많이들 벌 테니까
제가 그 정도 직급까지는 아직 이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스가 그렇게 늘어난다기보다 이제 그때부터는 받는 주식 양이 네. 이제 어마무시하다고 들었고 네. 제 주변에 이제 디렉터급 분들이 또 계신데 연봉을 여쭤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집에 가보니까 대충 알 것 같은 네.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이제 디렉터 LA 이상이 되면은 1년에 10억 이상은 다 번다고 토탈 패키지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임원 레벨로 가기 시작하면 개발자분들은 두 개 트랙으로 갈리죠. 하나는 나 계속 개발할래 아니면 나 관리 시작할래로 되잖아요. 네,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은 이제 이 시기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긴 한데 하나가 IC 트랙 Individual Contributor라고 하고요.
개발을 나는 계속 하겠다.
네,
나는
맞습니다.
계속 코딩하겠다. 이거죠.
네, 네. 네. 이분들은 나이가 뭐 50, 60이 돼도 네, 매니저 일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개발 역량을 계속 쌓아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 안 하고 코딩만 하시는 개발만
네,
하시는
네. 그렇죠.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 트랙 디렉터 같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매니저 트랙을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 트랙을 타서 팀 매니저 그리고 그 후에 디렉터 그 후에 VP 이 트랙으로 가는 게 매니저 트랙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을 직접 하기보다는 조직 관리하고 맞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하고 네. 이게 더 커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조직 정치에 들어가는 그 트랙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결국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CEO들이 개발자로 시작해서 그 트랙을 타고 올라가서 CEO가 된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만큼 많은 명예와 부도 누릴 수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네. 시달리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고 네. 반면에 IC로 가서 나 계속 개발할래 하는 분들은 그 조직에서의 명예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제일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저희 팀에도 지금 60이 넘는 그러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개발자분이 계신데 정말 원할 때 출근해서 원할 때 퇴근하시고 근데 정말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실리콘밸리의 장점인 것 같은 게 한국도 좀 요새 많이 변하는 추세라고는 듣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40 중반 후반이 되면 매니저 트랙으로 다들 가기를 좀 원하고 매니저 트랙으로 가지 않는 엔지니어는 좀 무능하다라는 식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근데 미국은 오히려 그런 건 좀 없고 너가 정말 잘하는 게 개발 역량이면 그쪽으로 가. 대신에 뭐 당연히 받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지겠지만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개발하는 게 좋으시고 내가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오늘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나 의견 한번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데, 미국 생활, 한국 생활 어디가 더 좋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보통 대답을 51대 49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건 사실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고, 꼭 미국이 옳다, 한국이 옳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나 개발자를 커리어로 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실리콘밸리를 꼭 와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려요. 회사 생활의 측면이나 커리어 측면에서 저는 항상 100대 0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는 것들이 사실 지금 여기 한국에서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실리콘밸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트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낭의 채널에 가서 담낭의 채널의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